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또 우리가 배우면서 진리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었던 것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진심으로 진리를 쫓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음의 귀함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는요, 그레데 섬에 파견되어 있던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그 디도가 있던 그레데 섬의 그 신앙인들의 그 믿음의 형편이 어떠했냐면은 이 신자는 어쨌든 그 신자 아닌 자와는 어떤 삶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그레데 섬의 신앙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신앙의 삶에서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도덕적인 면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생활에서 안 믿는 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사도 바울이 그 디도의 그 신앙, 디도 그 그레데 섬의 신앙인들에게 분명히 좀 밝혀줄 필요가 있어서 디도에게 이런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 신앙인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그 살아갈 때에 분명히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 차별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사도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었던 것이죠. 신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다. 내가 지금 주를 믿고 있다. 그런 믿음의 문제를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전혀 어떤 내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은총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한 대로 나 한 사람 천국 보내겠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에 거하면서 어떤 세상이 볼 때의 그런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그 선한 길에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뭐 착한 일 해가지고 상 받고 복 받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 나의 그런 어떤 착한 행실을 가지고도 그 복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게 뭐냐면은, 신자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믿음에 분명히 거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복음은 신자에게서 어떤 그 구별된, 그런 거룩되고 경건한 그런 행실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어떤 윤리적의 어떤 나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겉으로는 복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복음의 회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든 교회든 존재 이유를 내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항상 드렸는데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세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만 생각을 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만 생각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오직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생각해버리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모든 목표를 내 교회에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가운데 나오는 어떤 교회의 표현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부흥하는 교회, 뭐 성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항상 이런 종류의 그 표현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항상 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내 교회가 중심이다. 내 교회가 어떻게 잘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피를 그 보혈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셨겠냐 말입니다. 너 교회를 위해서 모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과연 그런 것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몸을 무너뜨려버리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 역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란 얘기입니다. 그게 주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 몸 무너뜨리고 많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교회라면은 교회 역시도 내 교회에 무너진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만 가는 것이 교회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참된 교회라면은 내 교회에 무너져도 복음만 전하자. 이런 목표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자, 복음을 전하자, 다 그건 좋다는 것이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교회 무너져도 왜 그 말을 집어넣을까? 마음에 쏙 들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은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무너진 길을 가셨고 주를 따라간 사도들도 내가 무너지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의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무너진 길만큼은 안 갈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게 과연 주를 따라가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을 기준해 볼 때에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귀함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싸움이 발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가 나는 무너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싸움과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손해보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게 복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뜻이다. 교회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교회가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복음의 귀함과 가치를 선포하고 높이고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죠. 이건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다. 이래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건 이미 신앙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항상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항상 그런 생각이죠. 그런 모든 게 바로 나를 위한 예수. 항상 그래요. 나를 위한 예수로 생각해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런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의 귀함과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있겠는가?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편지 첫머리에 이런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말로 첫머리를 시작을 하죠. 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 뭐 이런 내용들은 이 사도가 쓴 편지 첫머리에 의례히 등장하는 그런 문구같이 이제 보이기 쉬운데 그냥 편지를 쏘니까 인사말로 그냥 쓴 통속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도는 모든 자기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 되게 했다. 항상 이런 사실을 밝혀놓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의 편지가 너와 나의 개인적 관계 편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걸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내가 바울 사도 항상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쓴 편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뭐 사도된 나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내용을 추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사도된 이유를 거기에 추가를 시켜요. 이런 그 편지 첫머리에 이런 인사말은 다른 서신서에는 안 나옵니다. 디도서에만 유독 나오는 하나의 특징적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첫머리에 밝혀놓고 있는 것 내가 사도된 것은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사도된 건 무엇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도됐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된 이유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택한 자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택한 자들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게 결국 뭐냐면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 자체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는 날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찍혔다 그 말이죠. 날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놓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택한 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영생의 소망을 돕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처럼 사도는 자기의 존재 이유만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방향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도된 거, 주께 부름받은 거, 주님을 만나게 된 거, 복음을 알게 된 거, 그 생의 빛을 내가 보게 받은 거, 이런 모든 이유를 나 한 사람 어떤 건져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지금 세아 놓았노라. 이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회 방향이 나를 뭐 위해서가 아니고 택한 자들을 유익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게 사도입니다. 이게 사도라면은 오늘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 된 것처럼 우리가 신자 된 건 역시도 내가 뭐 예비당분 열고 들어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신자 된 겁니다. 주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을 은총으로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말한 대로 나 한 사람으로 천국 보내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다른 자들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세워놓았노라, 불렀노라. 이 사실만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복음을 알게 된 신자의 모든 삶은 그 복음을 담아가지고 내려놓는 것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신자의 이제 뒤바뀐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날 위해 살아갈 때에는 모든 삶이 날 위한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한 삶. 그러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게 최고죠. 근데 내가 내 존재 이유를 알게 됐을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다른 택한 자를 돕기 나를 세워 놓느라 이걸 알기 위해 알았을 때부터는 이제 내 삶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담아서 내어놓는 그러한 그릇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죠. 그게 새롭게 된 인간의 생각이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신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길을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의 귀함과 가치를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건 내 죄로 인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욕을 받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거진 신자라면 분명히 행실도 어떤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나타날 수밖에 마련이란 나타나게 마련이란 얘기예요. 그래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면은 그건 대부분이 내 유익을 추구하고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난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뎌진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과연 신자를 그런 길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붙들고 이끌어 가는 길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길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지 말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 사도가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길로 갔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의 정신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만 온전히 전파된 그런 길로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그 복음의 정신을 안다면은 자연히 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이웃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돕는 그런 길로 가기를 힘쓰게 될 거란 얘기죠. 그게 마땅한 내 길이다. 그렇게 여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런 믿음에서 맺어지는 건 분명히 거룩한 행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행실이 나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행실까지도 결국은 복음을 소개하고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또한 되어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누군가를 붙들고 굳이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의 가치와 귀함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게 일이죠. 우리가 오로지 천국만 바라보고 소망을 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들은요 분명히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세상 걸 당장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길로 가지를 않는 것으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 그런 믿음이라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구별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길로 분명히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을 내 속에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어떤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면으로 조롱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행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믿음이 문제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 보면 여기저기서 뭐 전도 훈련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전도하는데 왜 훈련이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도 훈련을 하는 건 결국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오는 기술과 방법을 배우겠다,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귀함과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신자의 존재성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휘잡아서 예수를 믿겠다 작정을 지키고 교회로 오는 기술을 이제 가르치는 그게 전도 훈련의 거의 전부거든요. 근데 과연 그걸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런 전도를 한 적이 있냐 말입니다. 사람 끌어올려고 안달낸 그런 전도를 사도들이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은 어딜 봐도 그런 식의 전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 4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뭘 하냐면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는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겠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런 일 그걸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복음을 전한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은 알게 되었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몰라요.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진정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과 그 인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양적인 거, 뭐 어떤 능력적인 그런 쪽으로 상상하지 않습니까? 가령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수천이 회개했다. 이런 걸 우리가 성령의 권능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성령의 권능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은 과연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성령 권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몇 명 회개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수천 명 그냥 세 사람도 안 하던데.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베드로에게만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령 권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내가 성령 권능을 받았나 나도 나를 의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나한테 현상이 없으니까. 그게 오전에 말한 대로 봐야 될 걸 못 봐요. 하나님이 일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보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도 성령의 권능 자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권능으로 인한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받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받았나? 이런 의심이 나로부터 올라오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또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게 지금 그 이 한국교회 신자들 큰 그 참 잘못됨이고 실수예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만 누려서 기쁨을 못 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 안에 충분히 담겨있는 은혜와 평강을 항상 못 누려요. 그저 내일이 잠깐 잘되면 반짝하고 좋아하다 끝나버리는 이런 식의 신앙으로 항상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보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그 현상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권능입니다. 나의 죄악과 내 불의함을 포기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만 높이는 그런 자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게 부인되고 주님의 은혜와 공로가 너무나 귀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내 죄와 불의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되고 이게 새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인간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냐 그럼 아니다 말입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는 죄인입니다. 인간 실체거든요. 그 인간 실체를 깨닫는 일,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성령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나와라.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고 죄인을 예수님께 나오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나의 죄를 알게 하고 주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근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죄의 용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영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하는 일이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택한 대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의 십자가 나오게 돕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지 죄 용서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나부터 내가 죄인 중에 계수고 십자가 공로 없이는 단 한 치의 소망도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택한 자의 믿음을 돕고 영생의 소망을 돕는 것, 이걸 가지고 전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불쌍한 아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주위 사람 보일 때에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인가 절감하게 되는 게 성령의 아래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그런 열정과 소망으로 내 속에 채워지는 것 이게 성령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신자로 세움 받은 것이고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죄인됨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라고 그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제자들은 그런 자기의 죄인됨과 주님의 공로 앞에 나오는 그런 도움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라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오기 전에는 그 주님의 심정을 알기 전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린 자연히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인간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탄식하시고 때로는 참 불같이 분노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마음으로 택한 자를 향해 나아가고 세상에 존재해라는 것. 그게 성령의 오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런 심정을 품게 해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구태여 필요치가 않은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선뜻 말을 잘 꺼내지를 못한다거나 말이 논리적이지를 못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전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기질과 성격 탓이죠. 또 그런 걸 바꾸려고 성격 바꾸려고 성령의 권능이 동원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내 구주로 모신 그러한 사람은 이미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내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게 전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나타내는 그런 전도의 삶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전도란 한마디로 나도 죽을 죄인이고 당신도 죽을 죄인입니다. 이걸 서로 온전히 실감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나도 너무 불쌍하고 당신은 불쌍하다는 걸 서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서로 도를 전하는 것이죠. 나는 도를 전할 사람이고 도를 받지야 될 사람이다. 이건 없습니다. 저도 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도를 받아야 돼요. 서로서로 도를 나눠주고 전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저도 불쌍한다고 여러분도 불쌍한답니다. 서로 같이 깨닫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결국 전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자들 앞에서는 예수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들 속에서 천국을 소망 삼고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땅이 아니고 하늘 나라를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무슨 비난받을 일이 생기겠습니까? 도무지 생길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보 같은 소리 들렸지언정. 근데 그리스 섬의 신앙인들은 결국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자기 것을 챙기고 어떤 하늘의 천국의 귀한 가치를 품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조롱받고 비방받는 그러한 모습만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보다도 하나 나을 것 없는 그런 겸손한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서로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신자의 삶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귀함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좀 잘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사도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날 위한 건 아닙니다. 사도도 사도직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택한 자를 위해서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 믿음과 영생의 소망 돕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신자들 모든 교회가 이전만큼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기를 위해서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역시 내 교회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돕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복음의 귀함과 가치, 그 천국의 그 귀함과 가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복음이 참 귀하다, 복음이 너무 가치 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천하에 무엇보다도 귀한 게 복음이다. 그 복음이 우리를 십자가 무릎 꿇게 만들어낼 때에 신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불쌍히 보여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삶이 전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로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다시금 더듬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는 자기의 사도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분명히 알고 사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택한 자들을 위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힘써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들 역시도 나 한 사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아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의 그 도를 담고 참 십자가의 귀함과 그 은혜와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길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삶의 방향을 항상 수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